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국제적인 압박이 있고 또 커지고 있다며 특히 국제적 압박이 높아질 때 우리는 단결해 전쟁을 멈추려는 시도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파에서 활동하지 말라는 이들은 우리에게 전쟁에서 지라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 있는 라파를 포함해 가자지구 전역에서 작전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비드 멘서 이스라엘 전시내각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멘서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누가 살아있고 누구를 억류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점이 현재 양측 간 휴전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날 종료된 휴전 협상은 이스라엘이 불참한 채 이슬람 성월 라마단 계시일인 10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이집트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이 협상에서는 환자와 노인, 여성 인질 석방과 최소 6주의 즉각적 휴전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들을 선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8일 오후 3시 35분에서 4시 55분 사이 예멘 내 후티 반군 장악지역에서 이동식 대함순항미사일 4발과 드론 1기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공습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 지역에서 아덴만을 향해 발사된 드론 3기를 같은 시간대에 격추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미 해군과 상선들을 위해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해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클 쿠릴라 중부사령관은 어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오늘날 중부사 관할 지역은 지난 반세기 이래 가장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의 상황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영내와 그 너머로 불안정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어제 중국 특사단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의 파편 등 북러 무기 거래의 증거들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크이우를 방문한 리후이 중국 유라시아 사무 특별대표 일행에게 우크라이나 안보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격추된 북한제 미사일들의 잔해와 러시아로 이전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무기 부품들을 중국 특사단에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리 특별대표의 반응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르막 비서실장은 회동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며 오늘 회동이 상호관계를 심화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우크라이나의 정의로운 평화 확립과 영토 보전, 주권 회복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리 특별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이날 동부 하르키우 등지에 여러 발의 로켓 공격을 가해 민간인 2명이 사망했으며 그 이후 북쪽 체르니히우에서도 박격포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 기관시설 등 우크라이나 곳곳을 겨냥해 러시아군이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다며 드론 37기 중 33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이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공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나토 가입문서 수탁국인 미국의 국무부는 이날 관련 통지문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의정서가 이날부로 발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스웨덴을 나토의 32번째 동맹국으로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5년 전 미국과 다른 11개 나라들이 나토 설립을 위해 모였을 때 해리 트루먼 미 대통령은 이 연합이 침략과 침략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방패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방패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안보는 스웨덴이 나토에 공식 합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잔혹한 침략을 시작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유럽을 약화시키고 나토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인 프리덤 쉴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북한이 계속하고 있는 여러 행동들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최근 이 지역을 순방한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 번째이자 임기 마지막인 국정연설에서 유럽과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통해 연방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What makes our moment rare is the freedom and democracy are under attack both at home and overseas.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례적인 이유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서 혼란을 일으키며 행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확실히 말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막을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전부라며 그들은 미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에 참전한 미군이 없다며 나는 그런 방식으로 상황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세계의 리더십에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fact, there are no American soldiers at war in Ukraine, and I'm determined to keep it that way. But now,
공화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장벽을 허물라고 말한 게 그다지 오랜 일이 아니지만 이제 내 전임인 공화당 대통령은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전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며 이는 터무니없고 위험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이 지금 물러나면 우크라이나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유럽과 자유세계도 위험에 처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다른 나라들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istory is watching. The United States walks away. It will put Ukraine at risk. Europe is at risk.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몇 년 동안 공화당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미국은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미중 경쟁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거꾸로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부상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ve heard many of my Republican and Democratic friends say that China is on the rise.
또한 내가 취임한 이후 우리의 국내 총 생산, GDP는 증가했고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10년 만에 최저치로 줄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맞서고 있다며 태평양에서 우리의 파트너십과 동맹을 활성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호주, 일본, 한국, 태평양 도서 국가를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Standing up for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I've revitalized our partnership and alliance in the Pacific.
이어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에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며 전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을 원할 뿐 갈등은 원치 않는다며 우리는 21세기의 경쟁에서 중국이나 그 누구와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주요 국제 현안 중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Israel has a right to go after Hamas. Hamas ended this conflict by releasing hostages, laying down arms.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며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하고 무기를 내려놓으며 10월 7일 사건의 책임자가 투항함으로써 이 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민간인 사이에 숨어 활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근본적인 책임도 있다면서 3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지중해 연안에 식량과 물, 의약품, 대피소를 선적한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임시 부두를 건설하도록 하는 긴급 임무를 미군에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군은 지상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지시가 가자지구내 인도적 지원품의 유입을 늘리는데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등 미국 내 현안도 이날 연설에서 중요하게 다루며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방 부채와 관련해선 이미 재정 적자를 1조 달러 이상 줄였다며 나는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추가로 삭감하는 초당적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already cut the federal deficit over $1 trillion. I signed the bipartisan deal.
이어 이제 대기업과 부유층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해 연방 재정 적자를 3조 달러 더 줄이는 것이 나의 목표라며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약 67분간 진행됐으며 주요 방송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관례에 따라 연단 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청취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초 상하원 합동연설 형태로 국정연설을 합니다. 국내외 중요 정책 등이 소개되는 만큼 한 해 국정 운영 방향을 미리 볼 수 있는 척도로도 통합니다. 이날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이자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푸틴에 맞선 것이 아니라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분노와 양극화, 증오로 가득 찼다며 그는 이민이나 세계 역사상 최악인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민 문제를 결코 고치지 않을 것이고 고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며 그는 우리나라가 이민자들로 넘쳐나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한국을 표적삼은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가 이틀 연속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적의 수도를 타격권 안에 두고 전쟁 억제에 중대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경선 부근의 장거리 포병 구분대 등이 훈련에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격 훈련이 서울을 포함한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해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모든 포병 구분대들이 실전에 진입하는 시각에 무자비하고 빠른 타격으로 주도권을 줄 수 있게 경상적인 전투 동원 준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더욱 완강히 내밀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포병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기 위한 실동훈련을 보다 실속 있게 조직 진행함으로써 포병의 위력을 계속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포병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엔 김 위원장이 초소에서 쌍안경으로 훈련 장면을 보거나 손짓으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 그리고 일렬로선 장사정포들의 사격 장면이 담겼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장사정포에는 이제 170mm 자주포가 있고요. 240mm 방사포 그리고 152mm 자주포 두 종이 오늘 훈련에 동원된 것으로 식별이 되는데요. 결국은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서 마치 무력시위라는 것처럼 공개했지만 훈련의 규모는 과거보다는 좀 다소 줄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평안남도 남포 일대에서 실시된 북한군의 포사격을 식별하고 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은 7일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남포 일대에서 서해상 표적을 대상으로 수십 문의 방사포와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이 훈련을 위해 장비를 전개하는 등의 훈련 준비부터 사격까지 관련 활동을 감시 추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하루 전인 6일엔 서부지구 중요 작전 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그가 연이틀 군 부대 훈련 시찰에 나선 것은 지난 4일 시작된 미한연합훈련 프리덤 쉴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연이틀 지도한 훈련은 모두 재래식 무기를 사용했지만 전면전을 가상해 주타격 전선인 서부 접경지 돌파에 이은 수도권 함락이라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수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프리덤 쉴드 연습이 오는 14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지금까지의 대응은 한국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현지 지도가 연이어 이틀 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한국을 특정해서 한국에 공격하기 위한 특히 서해라든지 전방 전선 부대라는 것은 그게 서울 불바다 부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한국을 좀 겨냥해서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랑 좀 다른 부분이 읽히긴 하죠.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은 교전국이라고 규정하고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최근 국방성 담화에서 프리덤 쉴드를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은 군 부대를 경제 건설에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낮추고 미국에 대한 비난도 지난 연말 이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 대해 날선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이벤트는 북한에 대한 관심 또 과도한 군사행위를 자제할 거라는 그런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대남 관계를 재설정하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또는 군사적 주도권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 나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군사적인 어떤 행동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대외전략의 큰 그림은 여전히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 것이라며 신냉전 외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조야에서 북한과의 군축협상 또는 비핵화로 가는 중간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박사는 또 북한이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 캠페인에 자원을 집중하는 양상이라며 미한연합연습 대응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평양시 5만 세대 건설해야죠. 또 지방발전 20승 10정책해야죠. 농촌 산림집 건설해야죠. 사실상 북한이 도발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 한미연합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저비용 고효율의 방식을 택할 거고 적어도 존재감을 보여주는 대응 형태를 보여주는 거다.
한편 한국합참은 북한이 5일 낮 12시부터 7일까지 서해 5도를 향해 수차례 발사한 위성함법장치 전파 교란 신호를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프리덤 쉴드 연습을 겨냥해 북한이 미한의 전파 교란 신호 탐지 능력을 시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민항기와 선박 피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전파 교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GPS 교란 신호는 출력이 약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연합훈련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미한연합연습 기간 동안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발사 등의 다각적인 고강도 도발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섰던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 문제가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제재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일 인도태평양 전역의 국가들이 북한이 계속 취하고 있는 여러 행동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주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North Korea did feature in many of my convers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in Southeast Asia, where
최근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순방에 나섰던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이 지역에서의 많은 대화에서 북한이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동맹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be deeply concerned along with our close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particularly the Republic of Korea.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역내 긴밀한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계속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다른 도발적 행동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파트너들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전념할 것이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계속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UN과 양자, 3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 조치들을 계속해서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와 역내 안정으로 이어지는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계속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미국 관리들이 비핵화 중간 조치를 언급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 고위관리도 5일 비핵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의 관련 발언의 의미에 대한 질의에 그것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미국 하원에서 미한일 3국 협력 관련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7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5일 발의돼 외교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코널리 의원과 함께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의원,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영킴 위원장과 아미베라 민주당 간사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양자정상회담을 재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차례 만났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문제를 포함해 오랜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2019년 이후 경색됐던 경제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동맹국은 2022년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향상했고 3국이 다개년 3자 군사훈련 일정을 확대 발전시켜 지난해 10월 첫 3국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또 새 동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중점을 둔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2022년 합의를 가동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 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국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양국 관계 회복에 앞장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태평양 지역과 더 광범위하게는 세계 질서에 대한 안정적 영향력으로서 미한일 3국 간 전략적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 공유는 미한일 간 지속적인 유대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FUA는 대표 발의자인 코널리 의원실과 윌슨 의원실의 결의안 발의 배경 및 의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코널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의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가운데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3국 정상회의는 세 나라 간 협력의 역사적인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과 이를 촉진하는 데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하는 데 많은 동료 의원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윌슨 의원도 성명에서 새롭게 재개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데 동료 의원들과 함께하게 돼 감사하다며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 공동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하원 결의안은 상원에 계류 중인 미한일 3국 협력 관련 결의안에 대한 동반 결의안 형식으로 발의됐습니다. 앞서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은 지난 2월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치 의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 크리스 벤홀런 의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별도의 결의안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이번 결의안은 내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4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원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등 28명의 상원 의원은 지난 2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초청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어 존슨 의장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츠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하킨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지난 4일 기시다 총리에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가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됐습니다. 미국 검찰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담당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5일 해당 계좌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미국 연방검찰에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자산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 정부로 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몰수 결정이 내려진 계좌는 이 중 한 개가 줄어든 145개입니다. 이들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켈리 판사는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에서 이번 소송은 북한 요원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에 대한 미국의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약 2억 5천만 달러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2월엔
또 다른 거래소가 전체 자산의 17%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9년 12월경 한국 소재 거래소에서 탈취 사건이 일어나고 2018년 여름엔 또 다른 한국의 거래소에서 북한 요원들에 의한 3억 달러의 가상화폐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자금 중 일부가 중국인 텐인인과 리자동이 개설한 계좌 등을 통해 송금되거나 기프트카드로 교환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텐인인과 리자동이 북한이 탈취한 약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에 약 36%를 전달받아 이 중 일부를 중국은행 계좌로 옮기는 등의 자금 세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현재 미국 법무부로부터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들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켈리 판사는 검찰이 미국 정부의 공식 공고문 등을 통해 문제의 계좌의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텐인인 등에게도 해당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 사실을 알렸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의견문에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궐석 판결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해당 계좌가 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검찰이 입증한 것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 해커들의 수익금 등이 담긴 가상화폐 계좌 145개가 미국 정부의 국고로 최종 귀속됐습니다. 다만 이 계좌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남아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BOA가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본 결과 이더리움에 이더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에 자금이 남아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 계좌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미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혹은 미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이를 국고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미 연방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59만 9,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 우드의 위반 자금 172만 2,723달러를 몰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이 2017년 5월 조선무역은행의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고 위안이 우드는 적도기니 소재 북한 임업회사 칠보우드의 위장회사에 최소 80만 달러를 보내거나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에는 4개의 익명기업이 소유한 계좌 3개에 예치된 237만 달러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국고로 귀속됐으며 2021년 11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가 드러난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42만 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 탕신 등의 개인 자산 약 52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싱가포르 소재 기업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 중국의 단둥 청타이 부역과 이 업체 대표 치유펑 등도 같은 혐의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미국 정부의 자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와 싱가포르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몰수해 매각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 지도부와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지리정보 갱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보가 지도 제작뿐 아니라 군의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이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안보시설에 대한 지리공간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은 최근 미 연방정보 조달 플랫폼에 공고를 내고 북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상업업체 모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업체가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정부 관련 시설에 대한 구조화된 지리공간적 호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 북한 지도부의 주요 시설뿐 아니라 상업적 이미지를 통해 확인된 시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댐, 시장, 휴대폰 기지국과 같은 통신시설,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에너지와 전기시설, 교육과 연구시설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의 전신 중 하나로 정보기관인 국립사진해석센터에서 이미지 분석가로 활동했던 브루스 크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이번 자료 수집은 지도를 만들고 군대의 표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NGA has several responsibilities. Part of it is imagery analysis of foreign countries to provide.
클릭너 연구원은 국가지리정보국의 역할 중 하나는 전략 정보 제공이라면서 군사 활동, 경제 활동과 모종의 공격을 잠재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역할은 구 국방지도국이 맡았던 기능이라며 지도와 차트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군대의 기밀 표적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순항미사일이 외국에 진입해 표적을 겨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전략 정보보다는 지도를 만들고 표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이번 정보 수집을 상업 업체에 발주하는 데 대해 상업용 이미지는 매우 유용하다며 더 많은 위성이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 정부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o having commercial imagery, whether it's for mapping or intelligence, is very useful because
또 기밀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가 더 쉬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국가정보국장실 ODNI 등 정보당국에서 오래 활동한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7일 VOA에 지리공간 정보는 우리가 북한에서 전술적, 전략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Geospatial intelligence is a major element of how we understand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tactically, strategically, and everything in between.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어 이번 정보 수집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분석가들이 최상의 자료와 최상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리정보국이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분석하는 켄 고스 씨는 냉전 시대 때보다 최근 들어 위성을 이용해 북한을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not being a high value target, say unlike say the Soviet Union or something like that, where we would have wanted to have microscopic.
고스 씨는 냉전 시대에는 소련에 비하면 북한은 그다지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다며 소련의 경우 미국이 세밀한 지형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냉전 이후 북한이 부상하고 북한 전문가들이 늘어난 가운데 민간 위성 역량도 강화되면서 이제는 지리공간 자료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위성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정보 수집이 어려운 국가라면서 위성이 아무리 많아도 관심 있는 특정 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위성이 언제 상공에 있는지 알고 활동을 숨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이 많다는 지형적 특성과 군사시설을 지하에 배치한다는 점 등도 위성을 통한 북한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과 해외 기업들도 미국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재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북 제재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낸 기업의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와 법무부, 재무부는 6일 합동으로 설명 자료집을 내고 해외에 기반한 개인 등에게 미국 제재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들 부처는 자료집에서 오늘날 상호적으로 점점 더 연결되는 글로벌 시장은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 등과 거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악의적인 정권과 행위자들은 상품, 기술,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대외무역을 가능케 하는 상업과 금융망을 악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훼손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제재 대상자가 미국의 금융과 상업망을 악용하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집은 미국의 제재를 관할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제와 무역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 내 거주자, 미국 법인과 법인의 해외 지사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외 자산 통제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비미국인 또한 특정 해외 자산 통제실의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며 미국인에게만 제재 규정 준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미국인은 미국인이 고의 혹은 무의식적으로 미국 제재를 위반하게 하거나 위반하도록 공모하는 행위와 미국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인이 연관된 금융거래 시 제재 대상의 개입에 대한 언급을 모호하게 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인이 제재 대상 국가로 상품을 수출하도록 만들거나 미국 금융기관이 금지된 거래에 대한 결제를 처리하도록 할 때 비미국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2년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호주의 물류기업 톨홀딩스가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낸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앞서 톨홀딩스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재 대상자와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를 지적받았으며 이후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톨홀딩스와 관련 회사 등이 선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혹은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운송하거나 이들 나라를 경유 혹은 출발한 화물과 관련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대략 4,840만 달러로 최소 4개의 미국 금융기관 혹은 이들의 해외 지점이 이용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최근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무기 조달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대거 제재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국적자를 포함했습니다. 한국인 이동진 씨가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이 씨의 생년월일과 거주지, 여권 번호 등을 공개한 것입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을 실질적으로 후원하거나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인 지원을 한 혐의를 이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또 상무부 산업안보국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단행한 대규모 제재 조치를 통해 한국 기업 한 곳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기업에게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미국 수출 통제 규정 744조 11항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한국 회사가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위해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거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집은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2018년 수출 통제 개혁법에 따라 수출 관리 규정을 통해 이중용도와 특정 군수품에 대한 수출 통제법을 관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안보국은 위반 당사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수출 통제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며 수출 관리 규정 대상 품목의 이동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조만간 방위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역내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에 서명한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7일 12차 SMA 협상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이번 협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SMA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지정학적 환경과 역내 위협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SMA 분담금은 실질적이고 그에 상응하는 증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도 점증하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5일 미한 양국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대표로는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페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한국 측 협상대표로는 이태우 전 시드니 총영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차기 SMA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했으며 조만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에 2020에서 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가 타결됐는데 종료 2년을 앞두고 12차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다시 한국에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동맹관계를 긴장시킬 것을 우려해 2년 일찍 SMA 협상을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향후 진행될 SMA 협상에서 과도한 금전적 요구는 공동의 원칙과 목표에 기반한 동맹을 단순한 거래관계로 전락시킨다며 해외 주둔 미군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양국에 필요한 국방비 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한국과 타이완에서 동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군사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결론은 한미 양국 국방부 모두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더 많은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단순히 비용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국회에 가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는 능력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both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and the US Defense Department are trying to increase their budget.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7일 BOA의 관련 질의에 11월 미국 대선 전에 타결하는 것이 미한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물론 분담금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각국이 국내 총생산의 최소 2%를 방위비 분담 또는 군사력 증강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것이 공평하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매우 공정한 몫을 자국의 군사 인프라와 군사적 방어를 위해 지불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n the issue of percentages and we see this with NATO where the US is and I think understandably is that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나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적대적 수사와 함께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평화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It should result in an increase. I'm not saying an exponential increase, but an increase in Sou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또 북한의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과의 긴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미한 양국이 강력한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와 같은 문제가 양국의 연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의 고급차 행렬과 사치품 수입 등 제재 위반 행위들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안보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북한에서 최고급 수입 차량 행렬과 스키장 장비 등 사치품 수입이 계속 포착되는 데 대해 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거론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 대변인은 7일 VOA의 관련 질의에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안보리 위원회는 고급 자동차를 포함한 사치품의 공급과 판매, 이전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위원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공통의 접근 방식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718 위원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해부터 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이어 의장국이 아닌 개별 국가 자격으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과거 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예외 없이 책임을 다하고 장기간의 침묵을 극복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이어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과 비확산 세력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치품 사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는 길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전용차를 호위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대형 SUV 차량인 LX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호차로 등장했으며 미국 포드사의 승합차 트랜짓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뒤따랐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은 물론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마식령 스키장 관련 보도 영상에서도 스키장 내에서 외국산 스키 장비와 리프트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고 특히 캐나다 기업 스키두의 스노모빌 차량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스키두 3인승 스노모빌 차량은 신차 기준으로 현재 최소 미화 약 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노모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 EU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북한의 이 같은 계속된 제재 위반에 대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북한의 결의안 이행과 안보리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기존 대북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제재 유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보리는 북한 제재 회피 활동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모든 회원국에 계속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이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친인척과 헤어진 한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돕기 위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케인 의원은 6일 성명을 통해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전 이후 많은 한인이 북한의 가족을 넘겨두고 미국으로 이민 왔다며 그들은 언젠가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면서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6만 6천여 명의 한인들을 포함해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친척들과 마침내 재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전쟁과 김정은의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 사랑하는 이들과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한인 가족들을 돕기 위한 시도가 북한과의 잠재적인 대화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그 대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 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원의 법안은 하원에 계류 중인 이산가족 관련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향후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국무장관은 북한 인권 특사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담은 국가 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미북 대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미북 간 모든 직접 대화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데 진전이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무장관은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는 100만 달러를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원 법안의 경우 예산 관련 조항은 외교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원에서 지난 2월 버지니아주의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현재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한인 이산가족단체인 재미 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의 이차희 대표는 7일 VOA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국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만드는 것은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첫 단계가 이 명단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제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지난 60몇 년간 등록을 받아왔는데요. 저에게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산가족들이 고령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봉이 시급하다면서 위원회 측은 이런 입장을 줄리터나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에게 계속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해 1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북한 인권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focused on seeking a humanitarian solution to allow for divided family members in the United States to reunite with their loved ones.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7년 3월 8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한 방직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를 달라며 파업을 시작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을 치르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극도의 경제난을 겪었고 식량 배급이 중단되자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며 시위 행진을 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위는 당시 러시아 달력으로 2월에 발발해 이를 2월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혁명으로 니콜라이 2세가 축출되고 케렌스키의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뒤 레닌과 트로츠키 등이 주도하는 볼셰비키가 공산혁명을 성공시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5,000여 명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이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와 임금 인상,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촉구했습니다. 봉제산업 여성 근로자들은 미성년자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위를 계기로 미국 사회당 여성들은 1909년 2월 마지막 일요일을 여성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국제사회주의 여성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 여성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됐고 그 이듬해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며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